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이 왜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목이 왜 좋은 종목인지, 왜 그 종목을 사야만 하는지 계속 설명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계좌의 수익률이 말해줍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당신이 맞았음을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말로 증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든 주식이 무너지라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지만 재미없는 얘기해 주시는 포카라 이강현 선생님과 성실하지만 불성실한 차용 시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거 올해까지만입니다, 그 불성실.
아, 그건 모르죠. 왜? 아... 불성실하니까 불성실하다 보는 거죠.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그 날씨도 춥고 증시도 너무 싸늘하게 식었어요.
아, 싸늘하죠, 예, 싸늘해.
그 뭐 산타 랠리가 온다 어쩐다 했다가 뭐 전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최근에 한 5일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일 동안 한 1조 8천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네.
이게 예전에 없던 정도의 어떤 강도여서,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네.
그 최근에 그 유가 급락에 따른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들이 지금 전혀 투자 심리를 못 살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참 무서운 게, 유가가 오르면 올랐다고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유가 하락은, 네. 조금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네, 구조적인 문제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유가라는 부분들이 이게 그 물론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 미피님 말처럼 경기가,
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저희가 1970년대에 그 3저 효과를 봤을 때도,
네.
분명히 저유가 상태에서,
네.
그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유가 하락이 오히려 역으로 지금 세계 경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조 조정이 발생되게 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왜 유가가 뭐 공급 과잉이냐 뭐 이런 문제는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셰일 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셰일 가스 타이트 오일.
예, 셰일 가스 타이트 오일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급 과잉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네네. 상태인데. 이게 지금 셰일가스가 그 손익분기점이 한 60불 정도 됩니다.
네.
그 지금 60불 이하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60불이라는 건 이제 셰일가스를 개발해서 이익을 내려는 시점이죠.
네.
근데 그 미국의, 아니 저기 중동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원유 채굴 하는데 5달러밖에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걔네들은 돈을 버는 거죠.
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아니라 재정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그 러시아나 사우디나 그 해 자기가 이제 그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들이니까,
네.
석유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 경제 계획을 세워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110불 정도 되고,
네.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같은 경우도 한 120불 정도 되거든요.
네.
결국 110불, 120불에 경제 적책을 세워놨던 게 지금 유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네.
얘네들은 재정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여파들이,
네.
그 현재 지금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 기간 지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유가 국면이 지속될 예정이다.
예, 당분간은 좀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네.
그 현재 그 미국의 셰일 오일을 개발 못하게,
네.
좀 이렇게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중동 쪽에서,
네.
그렇게 지금 음모론을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사우디하고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친밀도를 따지면 충분히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태이긴 한데,
네.
근데 뭐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맞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되겠죠.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유가 하락 이게 과연 경제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이 주식 투자에 앞으로 내년에 주식 시장에 그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항공주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항공주들이 최근에 저도 좋게 봐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네.
뭐 저가 항공주들과 아시아나 대한항공 예, 예. 무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연료를 많이 쓰고 뭐 항공주에서 비용이 그러니까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 네. 비용 중에 한 40%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수혜죠. 네.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종 차원에서 본다 이런 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유가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빠져 있을지 이런 부분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유가가 일단은 공급과 수요 측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글로벌 저성장 체제가 이렇게 되면서
네.
하마처럼 이렇게 먹어대던 중국이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7% 이하로 내년에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중국 정부에서도 내년도 성장 목표치를 올해 7.5에서 7.1%, 요 정도 선으로 지금 굉장히 낮췄거든요.
네.
그게 중국이 0.5%포인트 낮춘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수요가 확 줄으니까 원자재도 뭐 광물, 철강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네. 죽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수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네. 그 와중에 또 셰일오일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네.
비전통 어떤 석유가 이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쏟아져 나오면서
네.
미국의 재정 어떤 석유 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늘고 수요는 줄고 이렇게 하니까 네. 확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우디가 한 90불 정도 돼야 재정 흑자를 재정을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90불 이하로 팔아버리면은 사우디가 재정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게 뭔 문제냐면은
네.
사우디가 재정 적자를 난다는 얘기는 사우디가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미국의 국채를 산다든지
네.
한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네.
이렇게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국부펀드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45조 정도의 오일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한 몇 조만 빠져 한 반만 빠져나가면 20조거든요.
네. 네?
그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걔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20조가 1년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아작 악소리 나죠.
아,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총체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50 중반의 네. 그 유가는 언더슈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갖고 계속 간다면 사우디도 죽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어떤 균형을 이루는 $90인데 언제까지 $50 할 수 있겠냐고요.
사우디가 90불입니다. 재정이.
네, 90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은 분석하시는 분들 읽어보면 한 $80 정도가 내년에 평균 유가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60이라고 자꾸 한 $20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작년 올해 대비 올해 평균 유가가 100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석유를 소비하는
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20%만 떨어져도
네.
엄청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항공주 같은 건 좋게 봐야 되고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마켓이나
네.
아니면은 중동 산유국들이
네.
경기가 확 죽는 거 아닙니까?
네네.
경기가 죽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수출을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네.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석유가가 떨어짐으로써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저기 기름값이 왜 빨리 안 떨어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차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산업 생산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된 게 한 불과 한두 달 정도라면
네.
미국은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이제 산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네.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시차가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응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네.
단지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그 산업 소비재 산업 쪽에
네.
그 정유 쪽이나 이런 쪽들은 그 상당히 지금 오히려 유가 떨어짐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네, 지난주에 저도 GS칼텍스 다니는 친구랑 이제 술을 한잔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고. 네. 포카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머징 쪽들이 네. 저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수출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현재 그 경제가 좀 주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네.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갈 만한 지금 어떤 모멘텀 못 참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건설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해외 건설 같은 경우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한 달 반 만에 반토막이 또 났거든요. 네네. 그렇게 빠졌는데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 건설 같은 게 중동 쪽에 좀 비중이 높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걸로 봐요. 네. 네. 왜냐하면은 걔들이 뭐 신규의 어떤 무슨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건설 부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 건설 같은 경우는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랑 해외로 보면 네. 해외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이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GS 건설 그 사태가 터졌나요? 네. 회계상
삼성 엔지니어링도
터진 거죠.
저고가 수주,
네, 저가 수주. 저가 수주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 지금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어떤 그런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 건설주는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국내 어떤 모멘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국내 뭐 건설 경기라는 것들이 지금 뭐 특별히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암담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업종을 얘기하면 최근에 지금 이제 대우증권에서 나온 그 자료에서 네. 올해 이제 순이익
성실해 보여.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료 준비하니까 성실해 보여. 굉장히 오늘 자료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성실해 보여. 성실해 보여.
감사합니다. 아, 요즘 책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각 분야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래프는 우하향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하향인데 유일하게 우하향이 멈추거나 약간 들어주는 업종을 보면 딱 네 업종인데
네.
은행, 증권, 전자부품, 유틸리티 요 네 부분.
전자부품 중에서는 반도체 아니야?
반도체도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고.
횡보.
하락 횡보. 휴대폰도 횡보. 근데 전자부품은 살짝 들어준 거고 네. 유틸리티는 들어준 거고.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이제 중요시하는 4사분기. 4사분기를 보면 이것도 뭐 특별히 전자부품이나 유틸리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안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뭐 객장에서 솔직히 고객분들도 요즘은 문의도 없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야, 뭐 살 거 없냐라고 했을 때 종목 추천하기가 지금은 말한다라기가 진짜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저기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 우리 이피디님 이 그 저 뭐야 음모론 이런 걸 좀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하죠.
제가 그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의도적이고 뭔가 이게 있지 않냐 이거죠. 뭐냐면은 이게 유가가 이렇게 급락한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셰일가스가 있잖아요.
네.
셰일가스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이제 셰일가스를 팔아먹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2017년 정도 되면 이제 네. 수출을 해야 돼요.
네.
그 남아 도니까.
네. 그렇죠.
이제 최대 산유국이죠. 지금 최대 산유국은 러시아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미국 입장에서 물론 이제 원유 수입이 지금은 되고는 있지만 네. 이제 그게 수출로 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에너지 문제거든요.
때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관문이거든요. 유럽으로 네. 가는 어떤 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데 거기를 침공해서 니들 EU 너네들 까불지 마라.
네.
만일에 미국의 어떤 그 석유나 이런 천연가스를 받는다면
네.
우리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한 100불, 120불이었거든요.
네,
유가가.
네.
그러니까 그때는 러시아가 재정도 좋고 뭐 수출도 잘 되고 하니까 네. 기름값도 높고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까불었는데 갑자기 이게 유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 네. 러시아가 뭐 루블화 폭락하고 어제도 한 9% 빠졌거든요. 네. 주가가 아주 아작이 나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게 발단이 EU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제재를 하면서부터 처음에는 뭐 시큰둥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기 네. 시작하고 유가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에 불을 지른 게 또 사우디거든요.
네.
사우디가 우리 감산 안 하겠다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오펙에서 감산 안 하겠다.
네. 네. 사실 이제 감산 안 하면은 감산을 하라고 했는 이제 다 감산을 해야 된다 하고 비오펙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비오펙는 좋죠. 어떤 면에서
네.
오펙가 아닐 때는 오펙가 감산을 해주면은
그렇죠.
가격 높게. 그러니까 왜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되냐 하면서 사우디의 감산을 거부하면서 네. 또 나온 내막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여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감히 사우디가 미국을 건들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미사일이 있잖아요. 한방
미사일 있는 나라는 많이 있는데
한방 먹으면 깡패인데 먹어버리면은 사우디 왕실 자체가 맛이 네. 가버리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사우디하고 해서 일단 러시아를 족치고 좀 무릎 꿇게 만들고
네.
그 뒤에 이제 저 유가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뭔가 변화가 있어 지금.
제가 음모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그 음모 이론에서 그 전통적인 이 트레디셔널한 음모 이론 시각에서 접근을 하자면 사우디 왕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는 쪽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가문이기 때문에 뭐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가 감산을 안 하겠다는 그 결정을 한 배경에는 미국이 있을 수밖에
내
없어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리고 그거는 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견제하려는 걸로 봐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주가가 유가가 급락한 데에는 그런저런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냥 균형이 깨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균형을 깨는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셰일가스도 있고
강달러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겹치면서 그 오늘 이제 오늘 다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상 그 소로스가 얘기하는 이 제기 이론에 따르면 균형이란 건 없잖아요. 한쪽으로 늘 치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쏠린 결과지 그 뭐 이렇게 조정대로 움직였다는 느낌은 사실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모 이론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떤 거든 음모 이론을 들이대지는 않아요. 이거의 경우에는 균형이 깨져서 그렇게 된 거라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균형이 깨진 것 치고는 너무 급락하니까 100불에서 아니,
50불. 근데 처음에 100불 올라갈 때도 100불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때 120불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번 땡기면 이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보자. 주식시장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지만 예전에 새로운 기술 막 100만 원 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균형이란 건 한번 깨져서 네. 그쪽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돈을 벌자는 게 소로스의 제기 이론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도 사실은 그 $50라는 게 묘한 그 의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보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셰일 오일의 타이트 오일의 그 이게 뭐죠? BEP라고 해야 될까?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게 55에서 59달러잖아요.
네.
55에서 59달러잖아요. 그 가격까지만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그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봐. 누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시장이 거기서는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셰일가스보다 경제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셰일오일보다 경제성이 셰일오일이 경제성을 잃기 때문에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이 모두의 컨센서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이렇게 뭐 누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물론 미국이 푸틴을 견제하려고 그러겠죠.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밟기에는 또 미국의 상대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는 소련이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모 이론을 내세우려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제가 좀 더 이거 체계를 세워야겠습니다만 중국 쪽에 견제가 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건데 중국 쪽을 견제하려는 뭔가 움직임으로 봐야지 이걸 소련으로 갖다 붙이면은 저는 무리한 것 같아요.
일단 소련을 러시아를 양털깎기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을 양털깎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음모이론이라는 거는 늘 이 스케일 음모이론 스케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 스케일 작은 건 음모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지.
제가 가운데서 오늘 두 분을 딱 보니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 포카라님이 소련 그럴 때 이 PD님이 기겁을 하셨는데 네. 오늘 소련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포카라님이 얘기하시면 이 PD님이 음모론을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오늘은
가끔 그런 날도 있어야지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게 셰일가스라는 게 네. 이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그 유전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네. 그 유정을 판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또 파괴되면 그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경제 가치가 있게 되면 이제 보통 한 몇 년에서 몇십 년 동안 기름이 있어야 그게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근데 셰일은 유전을 파도 최대 5년,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쵸? 되면
빨리 오링 나죠.
네, 빨리 오링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그.
어? 근데 저는 워낙에 말이 싸구려라서 괜찮지만 그 차차장님 오링 이런 거 해도 되게 괜찮을까요?
오늘은 뭐 그냥 그 연말이니까 다 본색을 드러내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저유가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예. 지금 저유가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셰일가스의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선에서 사실은 한동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50달러대
60달러만 돼도 퍼낸다.
네네.
걔들이.
그렇기 때문에 50달러대에서 한동안 머물거나 60달러대겠죠. 70달러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게 한동안 계속될 테니까 이 저유가 상황에서 과연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이제 항공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네. 어떤 게 있을까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런 것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개미굴에도 볕들 날 있다. 상담 사연 가겠습니다. 저희 메일 어디로 보내 주셔야 되죠? 메일이 많이 안 와요?
예. 저기 gmail.com으로 보내 주시면 돼요.
gmail.com으로 딱 보내면 멋있는데. 오, 언제 에릭 슈미트가 되신 거야?
아, 그렇게 보내 주시면 되고요.
gongdeon이네.
네. gongdeon gmail.com으로 메일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제리 킴 님께서 보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든 팬 제리입니다. 얼마 전 메일을 보냈는데 녹음이 이미 끝난 후였네요. 이왕 녹음이 지나간 후이니 메일 보내는 거 질문 내용 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혼자 책 보고 혼자 종목 연구하고 혼자 투자 일기 쓰고 마음 맞는 친구 서너 명이 함께 나누면 서로 의지도 될 거 좋을 것 같은데 저 혼자서 맨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래와 같습니다. 몇 년 만에 공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빨간불이 우르르 들어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뭔가 공부하고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를 거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매했던 종목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맞는 것인지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은 흥아해운, 한진칼, 한신기계, KG이니시스, 기가레인 종목입니다. 각각으로 말씀드리면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증가율이 거래량이 매우 많이 증가하면서 추세를 반전시키는 종목이어서 샀고요. 한진칼도 뭐 비슷한 이유로 샀습니다. 한신기계도 같은 이유고 결국 같은 이유로 다 사신 거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적과 모멘텀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을 사신 거네요. 이런 식의 종목 조건이 괜찮을까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확인한 후 그런 종목을 사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 저퍼이나 고 ROE 분기별 영업이익 상승률 등으로 종목을 오름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서 1차 옥석을 가려보고 싶은데 제가 사용하는 HTS에는 어떤 그런 기능이 없어서요. 어떤 툴이 있을지. 세 분은 종목 스크리닝을 그렇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아, 특히 이승훈 PD님 다음 회가 언제 릴리스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나인틴만 신경 쓰지 마시고 바쁘시겠지만 공든 주식도 빠른 업데이트를 부탁드려봅니다. 나인틴은 영웅일 수 있지만 공든 주식은 저처럼 절박하게 기다리는 생계형 컨텐츠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욕심이겠습니다만 아시네요. 나인틴은 저는 회사일이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질문이 아 있었는데 내가 제가 한번 빼먹었네요. 매수 20% 이상 상승 시 온일처럼 일부 혹은 대부분의 수익 실현을 대부분의 수익을 실현하면 피터 린치처럼 제대로 10루타는 칠 수 없는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삼성 LNS 같은 종목은 올 한 해 동안 6루타를 쳤는데 그 기간 동안 20% 이상 상승 시에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선택과 믿음만으로 파도를 조정하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는 내용이 내공이 필요한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 종목 스크리닝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낸 후 그 기업의 기본 정보를 분석하고 그 모멘텀과 뉴스 확인 그리고 분기별 실적이 상승하는지 턴어라운드 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수혜로 매출이나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지 실적이 견조한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밝은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해서 매수를 하고 매수가 체결되면 바로 손절 라인에 스탑을 걸어둔답니다. 이런 방법 어떤가요?
이분은 그러니까 바텀업이네요. 그러니까 네. 오늘 하루를 딱 이렇게 보고 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그러니까 거래량에 중점을 두고 네. 거래량이 주가의 어떤 그 실체니까 네.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1차 스크린에서 그 종목 중에서 어떤 기본적 가치가 있고 또 퍼도 낮고 네. 뭐 이런 종목을 일단 그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건데 네. 나름대로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 방법도 좋지만 우량주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네. 또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든 상관이 없지만 그 어떤 풀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네.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고 저는 거래량 보는 거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 항상 주가에 선행하고. 네. 주식의 가격 캔들을 모양새는 약간 교묘하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은 네. 조작하기가 거래량은 굉장히 어렵죠.
예. 흔적이니까. 네. 그래서 거래량 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두 번째에서 온일의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샀는데 뭐 20%에 끊는다. 온일이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은 뭐 7% 선에서 자르고 네. 그러면은 뭐 6루타 아니 저 6 600% 막 여기서 6루타는
600%겠죠.
600% 네네. 600% 이런 건 못 먹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온일도 급등하는 종목 힘 있는 종목은 20%에 안 잘라요. 네. 나오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몇 주 동안 해서 몇 프로 오르면은 그 종목은 일단은 뭔가 싹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간다. 그래서 크게 먹는다 이런 게 있고 또 온일은 그런 종목조차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컷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청산을 했더라도 다시 그게 만들고 다시 또 고점을 뚫는다든지 하면은 다시 사고 해갖고 쭉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온일 책을 한번 좀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제 방법인데 입절로 네.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뭐 그런 방법도 입절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 종목이 올랐다. 네. 그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20% 올랐다 그러면 13% 정도의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건 차트를 보고 이제 모양을 보지만 13% 정도의 말하자면 그 자동 매도를 걸어놓는단 말이죠. 그럼 13% 다서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오르면 다시 그 입절 라인을 올려가면서 하면 6루타인 종목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피디님은 트레이딩 스탑으로 접근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네. 그 방법도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은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성 LNS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네. 이 종목은 사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스탑으로 접근했으면은 아마 크게 먹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굴곡이 없이 그냥 쭉 가버렸거든요.
쭉 가버린 종목이잖아요.
그다음에 종목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6배를 오른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 올랐다. 그러면은 스탑 라인을 한 그 절반 정도 15% 정도 먹은 데다 걸고 네. 그다음 100% 올랐다 하면은 한 50%에 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뭐 50%
스탑 라인을 점점 네, 벌려가면서 네. 이격을
그다음에 200% 올랐으면 한 100% 정도에 걸어놓으면은 네. 뭐 그러면 나 100%는 주고 100%는 내가 지키겠다. 네.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해야만 크게를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점 주가가 올라갈수록 트레이닝 스탑 가격 자체는 보수적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스탑 라인을 여러 개를 걸어놓는 방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걸어놓고 체결되면 그 밑으로 내려서 스탑 라인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은
저는 그 이분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하나로 좀 섞어서 봐야 이분이 해결책을 좀 찾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스크린해서 이제 그런 걸 사는 방법 이런 방법 바텀업 방법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루타나 뭐 6루타를 먹고 싶은데 보통 20% 정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못 먹는다라고 접근이 되는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10루타 먹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라고
쉽지는
봐요.
쉽지는 않죠. 근데 10루타는 원래 쉽지 않아요.
네, 원래 쉽지 않은데다가 더더군다나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네. 거예요. 뭐냐면 그 이 자신만의 종목풀 포카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종목풀 없이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가다 보면 네. 이 그 분석을 깊게 못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 유동치는 종목들을 일단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가려면 네.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분석이 깊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지금 책에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만의 종목이 종목 풀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만의 종목 풀 안에서 그 종목이 거래량이 늘면서 뛸 때는 네. 내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방법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가 아니라 그 이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 스탑을 걸으면서 네. 일부는 들고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실력이 늘어나면서 심도타를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다 보면 자기 품은 품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좀 힘들고 물론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을 제가 나오다가 급하게 한번 쭉 쳐보니까 차트들은 다 괜찮고 수익은 좀 플러스가 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하다 보면 진득하니 앉아서 길게 먹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기 때문에 방식을 좀 바꿔보시면 이분은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저퍼나 고 ROE 분기별 영업이익 상승률 오르내림으로 차순으로 정리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하이폴리오라는 사이트를 이번에 12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고객분들은 못 보시고 직원들은 봐요.
왜 고객들한테 저기를 안 해줘?
그거는 저희가
언제 할 예정은
아니요. 있어요? 아직 고객들한테는 안 하고 직원들한테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거나 하이투자증권에 오시면 유일하게 증권회사에서 이거를
소팅
기능이 있어요. 과거 거랑 과거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신 거를 그래서 이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저퍼주나 고 ROE 주식을 이렇게 그 조회그나 부트식으로 이렇게
몇 개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이 양반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
아니, 성실하게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니까.
아니 고객이 원하니까 지금 이런 걸 찾으시잖아요. 찾는데 저희 헤드 증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영업을 하시네 이 양반이. 저한테 광고비 주세요. 광고비.
알겠습니다.
이 양반.
그, 전화번호까지 이왕 얘기를 해주지.
그 전화번호 직통 전화번호 몇 번이죠?
전화번호 얘기해줘.
저기 6418에 3111번으로 하셔서 네.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02 6418에 3111
6418이요.
6418. 네.
그래요. 성실하시오.
차영주를 그래, 뭐. 찾으시면 됩니다.
아, 뭐 저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좋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차장님 말씀대로 그 풀이 중요한데 사실은 영업이익률 10% 이상 되는 기업을 다 이렇게 소팅을 해보니까 네. 200개 남짓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또 이렇게 뭐 그냥 매일 이렇게 소팅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종목 한도 내에서 자기가 또 어디에다 딱 이렇게 관심을 넣어놓고 네. 그 종목에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든지 네. 그렇게 해갖고 찾으면은 자기가 그 200개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황이라면 네. 좀 확신도 갖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저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종목풀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네.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 네. 이분 가지신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다섯 종목?
지금 흥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항공이나 해운주가 이게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그렇죠. 네.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흥아해운 KCC 해운은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두 가지는 좋게 보고.
근데 흥아해운 그러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그 여객 운송보다는 화물 운송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고유가 때문에 이 주가들이 폭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유가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경제 침체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화물 운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그렇죠. 보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네. 지금 한 몇 년 동안 네. 뭐 현대상선이 뭐냐고 역사를 굉장히 많이 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구조조정 어느 정도 됐고 1차적으로 네. 네. 화물 저희가
벌크선이라고 하는 네. 네.
또 하나는 요 이게 흥아해운이나 그 KCC해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중소형사거든요.
네.
중소형선사인데 네. 나름대로 굉장히 그 재무제표도 괜찮고 네.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장기 네. 용성계약 이런 거 한 부분이 있고 네네. 그래서 저도 그 썩 좋아하진 않는데 요 두 개 해운주 중에서는 일단은 그 부분이 좋다고 보고
네.
한진칼도 뭐 일단은 좀 뭐 나름대로 뭐 그 지금 패션에 맞는 그런 부분이고
한진칼이 뭐 하는 회사죠?
한진칼이 저 대한항공
지주회사. 네네.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좋으면 좋아지는 회사니까. 네. 그다음에 한신기계는 뭐 기계인데 저는 이걸 좀 모르겠네요. 예.
한신기계는 잘 모르시는 예. 종목이고.
예. 그다음에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인데 예. 예전에 한번 얘들이 엘로캡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엘로캡.
예. 엘로캡이 저 상당히 그 택배 회사 중에서는 적자 많이 나는 회사예요. 네네. 근데 이게 합병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악재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 KG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그룹이 모빌리언스도 있고 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본업에 좋은데 이게 엘로캡 하나 요거 부분하고 그다음 좀 확장하려는 좀 얘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세를 키우려는 네,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많이 빠졌어요. 빠졌다가 네. 아마 이렇게 좀 턴하는 그 부분에서 좀 사서 약간 좀 수익이 난 것 같네요.
네.
기가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써지는 어떤 종목이니까 종목 자체는 제가 보면 잘 고르신 것 같고 이제 이걸 뭐 트레이딩 스탑으로 해서 적정하니 이제 운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지금 뭐 이분은 이제 그 혼자 고독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 팟캐스트를 한번 1위부터 한번 쭉 꾸준히 들어보시면 나름대로 어떤 그 돌파구 내지는 어떤 자기가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네요.
그리고 그 심루타 얘기가 나오셔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보면은 그 이제 마지막 그 시합이 네. 산왕공구라는 시합하고 시합을 합니다. 그럼 시합이 이제 시작을 딱 하자마자 처음에 이제 그 농구 경기에도 그 화려한 슛들 있잖아, 덩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기가 시작을 하자마자 그 송태섭이라는 가드가 강백호라는 파워포워드에게 패스를 해줘서 그거를 그 엘리우비라고 하는 이 고공 덩크라고 하는 그리고 팍 시작하자 막 2점을 넣은 거예요. 충격적인 골을 넣죠. 그걸 넣자마자 이제 시합 분위기가 굉장히 막 끓어오른 거예요. 그러자마자 상대편인 산안공고의 어떤 그 포인트 가드 선수가 그냥 평범한 백보드 맞고 들어가는 슛을 점프 슛을 쏴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라고?
같은 2점이다. 화려하게 슛을 넣건 아니면 그 멋대가리 하나도 없이 넣건 점수는 똑같이 2점이거든요. 10루타 이러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그냥 꾸준히 그 사이 그 10루타를 기다린 동안 차라리 다른 수익으로 10%씩 더 올리는 게 10루타보다 나을 수도 있고 뭐 나을 건 없다 치더라도 똑같은 수익이 되는 거죠. 번 돈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1000%를 버는데 10루타라 그러면 이 HTS에 찍혀 있을 때 부드럽다잖아요. 막 1123% 아, 나 먹어줘 하지만
매직톡스 2만 원 지금 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10루타 이런 용어에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맞아. 그냥 돈 벌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현혹시키는데 그 피터 린치가 뭐 10루타 종목도 노려라 이렇게 했지만 네. 피터 린치가 10루타를 꼭 찾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10루타를 찾겠다 하면 이게 대박을 뭔가 로또를 그렇죠. 하나 내가 맞고 말겠다 이런 건데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벌써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 저는 10루타를 못 먹는다 봐요.
이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진짜 소위 내가 주식하는데 한방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들을 다들 갖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 뭐 한 20일 상한가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열흘 상한가를 딱 맞아봤어요 한 번. 열흘 상한가를 맞았는데 네. 정말 잠도 안 오고
손이 떨리고
10시만 딱 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점상이니까 네. 내일 또 빨리 돼야 점상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참 그 초보 시절에 주니어 시절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해서 결국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 팔았는데
그 종목이 뭐였죠?
무슨 우선주였어요. 그 우선주들 막 올라갈 때 사가지고 선배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딱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석은 그렇잖아요. 고점에 대량 거래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네. 순진해가지고 또 선배한테 이거 팔아야 됩니까? 했더니 버텨라.
네.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점하를 찍기 시작해가지고 네. 결국 마이너스 10%였는데
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내 것 같고 짜릿했죠. 근데 그런 행운을 자기가 노린다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주식을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예를 들면 뭐 10루타까지는 아니어도 뭐 몇 루타씩 치신 종목들 기억에 남는 종목 뭐가 있으세요?
저는 뭐 새롬 기술하고 그다음에 저기 지금 VGX 엔터라고
네.
그 종목은 제가 그렇게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단기간에 먹었었는데 네.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한 대로 제 실력이 아니었고 그냥
세복이라고
하죠. 네,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 제 주변에서 메디톡스를 한 2만 2, 3천 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 여자분. 부분을 네,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말이죠. 휴원수 같은 걸 한번 보세요. 휴원수를 한번 보면 거의 16타예요. 네. 한 4년 만에. 네. 그러니까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대장주로서 이렇게 막 끌고 가니까 메디톡스만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루타 좀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많은데 문제는 막 상한가로 빵빵빵 쳐갖고 한 두서너 달 만에 신루타 나오는 거는 거의 없고요.
플래닛 8이라는 네. 종목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중국 원양자원 10배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 아주 독특한 케이스 그걸 쫓다 보면은 이 양반도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10배 먹는데
3년이요.
3년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휴원수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제약주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 3년도 그 1년 기다리고 1년
한 2년 정도에 이제 올랐죠.
아니,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서 움직이지가 않았고요. 사고서 매수해서 움직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1년 사이에 그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왔고요. 지금 올해 1년은 옆으로 횡보예요, 거의.
올해 1년
거의 수익률이 한 20% 정도 오른
그러니까
거죠.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그렇게 기다린 거죠, 3년을. 그래서 지금 그런 거죠.
신루타 이런 종목은 뭔가 그 종목에 대한 정말로 확신을 가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대한 공부도 됐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15만 원 갔다가 1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30-40%씩 빠진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 이 종목은 그래도 이 이익률이나 이런 게 깨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주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다니다 보면 심리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메디톡스가 내 풀에 있었고 네. 메디톡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내가 3만 원에 샀다가도 15,000 원까지 빠질 때까지 버티고 그걸 20만 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메디톡스가 움직이는 걸 봐가지고 2만 원에서 한 4, 5만 원 갈 때
네.
그때 제 주위에 한 10분 정도가 메디톡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네.
다 5만 원 많이 늦게 팔았던 분이 한 6만 원 3배 먹었다라고 박수치면서 팔았는데 이분은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금 3년을 들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그 이런 종목이 기억나시는 건데 두산, 주두산.
아, 두산 그때 얘기하셨던. 네.
19,000원에 사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하여튼 이 정도 만에 5만 얼마가 된 거예요. 시원하게 팔았죠. 네. 멋있다. 5만 원이 목표가였거든. 그 다음에 29만 원까지 달리는 거죠. 쫙.
제가 기억 남는 분은 그 3호, 주 3호. 그 대림산업 계열.
네네.
그게 2,000원, 3,000원 할 때 네. 이분이 그 회사에서 네. 그때 당시에 그 퇴직금을 중도 정산을 다 시켰어요.
네.
그 퇴직금이 목돈이 들어오니까 네. 특별히 쓸 데는 없고 이거 노후에 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액면가 이하니까 자사 주식이 네. 3월로 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결국 10배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니까 자기가 잘 아니까 이건 액면가일 네. 수가 없다. 물론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니까 모든 주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니까
네, 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이나 자기 네. 회사나 네. 자기와 관련된 주식들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네.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 좋은 종목 그러면 거기서 심리타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또 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트론을 보자고요. 파트론이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난리를 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때
네.
가장 핵심 부품주였어요.
네.
그 주식 파트론이 무상증자 두 번이나 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오른 거 보면은 그것도 10배는 아니지만 거의
아니 그 사실은 제가 처음 샀을 때를 생각해보면 10배도 넘을 거예요.
네.
제가 처음 건드렸던 게 2009년 이때 건드렸던 것 같아요. 2008년.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이제 스마트폰 막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잖아요.
네.
그럼 뭐냐면은 트렌드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핵심주가 뭐냐. 지금 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지금 막 뜨기 시작하잖아요.
네.
고령화 테마다.
네.
지금 고령화잖아요.
네.
오늘도 내가 소팅을 해보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고령화 관련주들이 평균 상승률이 90%더라고요.
네.
그 많이 올랐다.
평균 90%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200%, 300%, 400%짜리
네.
많아요.
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현재의 어떤 패션에 맞는 종목 중에서 핵심주들이 한 2, 3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가는 종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파트론도 그 당시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핵심주였다고요. 네. 거기에서 부품주 삼성전자는 이렇게 못 가잖아요. 네. 삼성전자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핵심 트렌드를 타면서 강점을 가진 기업들을 한 2, 3년 갖고 가면은 뭐 10루탕 아니더라도 한 5배, 4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뭐냐? 그럼 저유가가 네.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될 거다. 그러면 저유가의 패션에 맞으면서 거기 수혜를 듬뿍 받는 회사가 어디냐? 네. 아니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과연 고령화의 핵심 주식은 뭐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좀 중장기로 한 2, 3년 정도를 보면서 네. 하면은 자연스럽게 5루타, 10루타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도 싶네요.
이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전에 이거는 이 PD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네. 배워서 저도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만의 소설 같은 경우 상상하는 네. 시간들을 좀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시장을 보다 보면 거기 몰입되고 종목을 보다 보면 네. 솔직히 좀 이렇게 피폐해지고 쫓겨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들. 네. 근데 때로는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 그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그 산업의 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려본다라면 의외로 주식이 좀 크게 보이면서 네. 종목들을 찾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뭐 기억에 남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올 한 해요.
네네.
올해 참 그 보니까 연초 대비 올해 수익률이 5%더라고요. 마이너스 5%니까 그러니까 코스피로 네. 네. 마이너스 5%인데 지금 더 빠질 것 같아서 한 7, 8% 저는 네. 이렇게 하락할 걸로 보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이제 남은 게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역별에다가 지금
오늘 12월 16일입니다.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그 고령화 테마입니다. 네. 네, 고령화 테마고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 네. 이쪽 관련해서 주가가 굉장히 다 시세가 크게 나왔고 네. 지금은 좀 쉬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쉬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고령화 테마주들이 조정을 받는 걸 잘 살펴보면 네. 굉장히 그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네. 수 있어요. 지금 뭐 다른 대형주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앞으로 내년에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실적이 얼마나 날 수 있는 어떤 섹터가 있느냐 네. 이런 걸 찾아볼 때는 결국 매출 증가하고 이익이 나름대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1차적인 어떤 상승일 뿐이고 네.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네. 여러분들이 한 내년에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네.
저는 올해가 투자자분들한테 조금 의미 있는 해라고 좀 생각을 드는 게 네. 솔직히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정말 증권가에서는 엊그제 신문 보니까 4천 명이 직장을 잃었어요. 주식 네. 증권사 네. 직원들이. 그럴 정도로 업황이 안 좋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네. 크게 얘기하면 코스피는 정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헬스케어 게임주들이 네. 되면서 네.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그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게 네. 실적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네. 실적을 베이스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는 참 적응하기 힘든 거예요. 네. 여전히 코스닥은 위험하다라고 보고 코스피가 안전하다라고 봤는데 코스피 시장은 실적이 안 좋으면서 떨어졌고 네. 코스닥은 위험하다고 봤는데 코스닥 쪽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 근본인데 네. 그 근본을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잘못 갖고 있었던 인식. 네. 주식이 올라가는 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네. 그런 걸 공부를 안 하고 도식적으로 코스피는 안전하고 코스닥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다 보니까 네. 개인들이 접근을 오히려 못했고 수익률을 내지를 못했고 올라가는 걸 쳐다보기만 했고 오히려 코스피나 뭐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고생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 모습들을 잘 되돌려보시고 내가 과연 진정 공부하면서 이 시장을 바라봤느냐 네. 아니면 기존의 관념대로 내가 계속 접근하려고 했느냐라고 네.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의외로 조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기억에 남는 주식이 이제 두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블루콤이고 하나는 잉크탱크예요. 나머지 하나는 블루콤이 올해 이제 제가 가졌던 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최고, 좋았던 종목이고 잉크테크는 가장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수익률이 물론 나쁘죠. 나쁜데 그거보다는 제가 포트폴리오 중에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뭐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갖고 있고 블루콤은 제가 그전에도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충분히 이제 스마트폰이 깔렸으면 스마트폰이 깔린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런 기업이 어느 게 될 것이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액세서리들이 깔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액세서리들 중에 보니까 회사나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목에 그렇게 이상한 걸 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목걸이도 아니고.
개목걸이 같은 거. 네. SF영화에나 나올 법한 개목걸이를 네. 차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액세서리 중에 이게 지금 제일 잘 팔리나 본데 하고 이제 찾아본 결과 블루콤. 알게 된 네. 종목이 블루콤이고 블루콤 내 이제 그런 재무 상태가 살펴보니까 양호하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샀더니 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되게 좋았는데 그 굉장히 반대 시점에 있는 게 잉크테크인데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많이 샀지만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시장에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팔리는 데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네. 걸린다는 걸 네. 제가 간과를 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
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은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초반에 반짝하는 기대감 뒤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그 후에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이제 영광을 맛보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제가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만들어준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이 두 종목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시행착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흥분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봤던 종목인데 그게 결국은 실적이 수반이 안 되고 그 어떤 사물인터넷 시대에 내지는 인쇄전자의 어떤 그 시장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열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인쇄전자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필름, 그 저 무슨 필름이지? 저
띤필름?
아니 띤필름이 아니라
메탈메쉬
예. 네, 메탈메쉬 시장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IT 필름 시장이 죽어야 되는데. 네. 아이티 필름을 만드는 니토덴코가 가격을 네. 확 후려쳐버리는 그 쳐버리면서 네. 이 어떤 그러니까
시장이 열릴 거와
열릴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태양광을 막기 위해서 예, 유가를 떨어 유가 떨어지면 태양광
그런
음모
이론도 있죠.
예,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니토덴코가 실제로 삼성한테 이렇게 20% 이상씩 네.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거를 당장에 그 개발해서 할 유인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시대도 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인줌이나 이런 부분이 고갈되는 측면이 있고 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리까리한데 이 상태로 그 인둠을 퍼내가면은 네. 2017년은 고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터치펜을 네. 어떻게 만들겠냐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못 기다리잖아요. 한 2, 3년을. 투자가들 이렇게 되게 못 기다린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살피면서 한번 좀 가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의 확산 속도 네.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실적하고 연관해서 네.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얘기하고 싶네요.
네. 새로운 기술의 확산은 생각보다 더딜 네, 수 있다는 거. 더디다는 게 아닙니다. 더딜 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걸 제가 올 한 해
더디면서 특히 물론 이 잉크테크는 좀 다르지만 일반 IT 기술 같은 경우는 네. 더디면서 기술을 따라잡힐 수도 있는 네, 요인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죠.
살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새로운 기술 그래 투자한다라는 것은 정말 주의를 좀 몇 네. 번이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물인터넷 쪽으로 뭐 집중 또 신수종으로 해서 뭐 하겠다고 하니까 네. 요새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로가 많이 올라가고 네. 잉크도 거기 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올 한 해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올 한 해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맺은 말들 해주시죠.
아, 벌써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지금 한 시간 벌써 다 됐어요.
아니 오늘 보안
이거는 보안 관련 주하고
뭐, 그다음에 예, 저기 소로스
준비한 건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다음 시간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네.
올해 그 한 해는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연초 대비해서 결국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은 개인 투자가들 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원금을 좀 보존하고 꾸준히 또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스크린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시장을 이렇게 집중하면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좀 약간 변화될 부분 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네.
지금 내년에는 변동성이 지금 이제 지금은 상한가 폭이 15%인데
4월
내년에
1일부터.
4월 1일부터는 30%로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어떤 그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주가 빠지고 그 어떤 담보대출이나 신용이자 이런 걸 낸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 4월 되기 전까지 이 신용이나 담보 부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목을 분산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신용이나 담보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엔저, 그다음에 달러 강세, 그다음에 그 중국 시장의 어떤 경제 부진,
네.
그다음에 유가 하락, 이 부분이 굵직한 어떤 글로벌 변수거든요.
네.
이 부분이 그 증시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어떤 몇 가지 큰 변수들이 대형주에는 저는 불리하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해운이나 항공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가에 네.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코스피에는 저는 악영향이
네.
더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고령화나 중국의 어떤 소비자와 관련된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고령화 테마주라든지 또 모바일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관련주들인지 이런 쪽으로 어떤 좀 섹터를 보시면서 이익률이 높은 위주로 종목 위주로 분산 투자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소극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 뭐 10루타 오늘 뭐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보다는 적정하니 먹고 좀 이렇게 하락하는 조짐이 보이면 트레이닝스탑 걸어가지고 이익을 지키면서 또 현금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어떤 리스크 관리. 지금 내년에는 엄청난 어떤 종목별 변동성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고
네.
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차차장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저 참 올해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좀 힘든 한 해를 전체적으로 좀 보냈는데
네.
문제는 내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쉽게 접근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 올해 수익을 못 낸 걸 내년에 조급하게 따라서 내겠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이익 전망치들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슬슬 바닥을 치는 업종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네.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좀 들어주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이용해가지고 매매하신다면 의외의 또 성과도 좀 있을 테니까 그리고 꾸준히 올해에서 이어질 테마 고령화
네.
테마들
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테마들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부분들이 될 거니까 각 기업들마다 이익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철저히 좀 탐구하셔서
네.
매매하신다면 의외의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자만이 진짜 수익이 나는 그러한
네.
장이 되니까 긍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동안 계좌의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웃고 계신 분도 있고 아마 울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10년간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제 공부가 부족했던 탓이겠죠. 좀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좋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더 좋은 수익률을 위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2015년에도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공든 주식이 무너지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